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아멘. 네, 저는 여러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자랐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미국 동북부 시라큐스라는 곳에서 공부하느라 2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미국 동북부죠.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캘리포니아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저지로 와서 동부로 와서 직장을 갖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살다가 밴쿠버가 좋아서 밴쿠버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살다가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서 또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한 3년을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밴쿠버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유목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냐고. 참으로 유목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살아봤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히 살다 보니 국적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 미국이 더 좋아? 캐나다가 더 좋아? 꼭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대답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곳은 없다. 그렇죠? 그 이유는 정말 이 땅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례자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에 관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명쾌하게 그들이 왜 믿음의 선배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한 번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 간결하게 설명된 그 정의로 11장은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교를 했었으니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인데 이미 있는 실체임을 이야기하며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현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사놓은 땅이 있단다. 아마 내가 죽으면 너에게 통보가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데 그 전 본 적도 없는 땅이 만져본 적도 없는 땅이 그런 땅인데 어머니 말씀에 비추어 보아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인 것이 분명하고 준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내가 바라면서 받을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죠. 상상을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나에게 온다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어떤 상상의 대상, 무작정 믿습니다 하면서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닌 분명한 실체를 믿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실체를 믿는 것임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명쾌한 정의를 한 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되는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자녀인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에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우리 후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벌어진 일들을 사도 바울은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었던, 실제로 발생했었던 일들로 사실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대언을 다가올 실체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기원전 4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의 창세기에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제의 이야기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모세의 책들이 진짜임을, 모세가 기록한 지 1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대략 서기 70년경에 모세의 기록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쓰여진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들이 진짜임이 믿어질 때 이 히브리서 11장은 진정 살아서 나에게 오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실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화 혹은 빅뱅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이라는 것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어졌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런 믿음으로 성경이 사실임이 진실로 진짜로 믿어질 때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특히 어떤 형사물, 저는 형사물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사건 현장이 딱 있고 형사가 딱 그 방 안에 들어갑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럼 주위에 흩어진 물건과 핏자국이 있고 핏자국의 방향, 막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생했던 장면들 안으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형사가. 그러면서 자신의 눈에 마치 그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 막 재현이 됩니다. 그 모든 증거들을 갖고 말이죠. 이런 장면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성경이 사실임으로 믿어질 때 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장에서 다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다시 이끌고 그런 눈을 갖고 그 성경 기록들을 다시 살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는 또 후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순례자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1장을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여러 차례 읽었었지만 이번에 저에게는 13절이 저에게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아멘. 저는 이곳 캐나다로 온 뒤에 많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지만 한편으로 내 조국이 또한 아니기에 무언가 이방인의 느낌을 항상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이제 저는 여권도 캐나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나라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조국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본향의 느낌, 고향의 느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총선은 저는 잘 몰라도 우리나라 대선은 참 제가 잘 꿰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위대한 믿음의 모범적인 인물들은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고 그들 모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그 인물들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만히 놔둬도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영의 흔적을 메꾸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게 소위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으면서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욕심은 죄다, 무소유는 행복을 준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일반 보편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묵상도 하는 등 행동적인 지침을 갖고 또한 하게 됩니다. 소위 올바른 종교라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반열에 오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본적인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종교적인 행복을 위해 그들 모두 소위 올바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노력하고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좀 더 깊게 그러한 부분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을 극도로 더하게 되면서 절로도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광야로도 가고 동굴에서도 살고 등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또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믿는 바가 있기에 종교적인 통합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분모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분모는 기독교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기독교는 종교 통합에 아주 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러한 공통적인 종교적인 믿음, 올바른 양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면 시대와 상관없이 이러한 공통 분모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꼭 믿음이 전해 내려오지 않더라도 종교가 중간에 어떤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믿음을 초월적인 존재 아래서 계속 추구하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며 수양을 합니다. 열반에 이르거나 도를 트거나 하는 단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우리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공통분모를 행하기 전에 구원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한 구원은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열거한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도 대부분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구원 이후의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정말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드러났고 그것이 성경에 정리되어 현재까지 2000년을 이상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그렇게 똑같이 전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몰몬교가 새로운 책을 발견하여 시작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뛰어난 철학적인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시작했다든지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인데 이는 성경 없이 스스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기록된 복음이 지금까지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성경은 불변하여 계속되기에 그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성경을 근거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모두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이 땅을 거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흠이 없었냐고 물은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쓰여진 것들이 있다면 대부분 그들의 허물도 같이 적어놓습니다. 사실 이 허물들을 적은 것만 보아도 정말 일반적인 종교적인 경전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책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매일 아침 제가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목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허물이 있으나 믿음을 지켰을 때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는 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 라고 말이죠. 허물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믿음이 전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물을 덮고 남겨진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요한 박사라는 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된 파란 눈의 외국인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인요한 박사는 린튼이라는 성이 있어요. Last name이 린튼이라서 인씨를 사용합니다. 그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1959년생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그분의 아버지 직업을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선교사였습니다. 인요한 박사의 아버지 휴 린튼 선교사는 수백 개의 교회를 한국에 철치 플랜팅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 린튼 선교사도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3대가 넘도록 한국과 인연을 맺은 분이시죠. 인요한 박사는 자신을 항상 순천 시골 촌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강이고 산이고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순천에 있고 그 친구들은 인요한 박사가 힘들다 하면 하던 일도 제껴놓고 인요한 박사한테 달려온다고 합니다. 한번 어린 시절 순천에서 코올리게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놀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여학생이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서울 여자는 어떤가 그렇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옷도 좋고 얼굴도 하얗고 볼 수 없었던 얼굴도 하얗고 정말 신기해서 그 여자아이를 멀찌감 뒤서 바라봤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여자 눈에는 그 인요한 어린이가 정말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골에 파란 눈의 금발 소년이 자기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이상했겠죠. 어찌되었건 그가 대학에 가고 미국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절을 가장 괴로웠던 시절 중 하나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한국의 친구들과 사람들과 음식과 모든 것이 너무도 그리워서 미국에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의과 과정을 마치고 세브란스의 의사가 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사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를 딴 첫 외국인이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앰뷸런스가 없었던 그 시절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시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인요한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많은 업적과 존경을 받았음에도 그는 항상 은퇴를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순천으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촌놈이고 촌에서 살아야 된다, 촌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이 자기가 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순천에서 보내고 하지만 성장해서는 계속 서울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했지만 그가 훗날 갈 곳은 순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유년 시절을 제외한 타지역에서의 그의 대부분의 인생을 지냈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 순천 이외의 곳에서는 스스로 항상 타지인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은퇴 후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 깊숙이 있어 훗날에는 꼭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려 하는 곳,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이지만 그에게는 순천이 그의 본향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곳이 어디이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곳, 그곳에서 영원히 내 삶을 보내고자 하는 곳, 나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는 본향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갈 본향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유한 박사가 순천을 생각하며 그곳에 다시 갈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해야만 하건만 우리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은퇴한 후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인유한 박사의 삶이 범죄자의 삶이었다면,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다면,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다면 순천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아니, 가고 싶어도 양심에 걸려 미안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나 좋았기에 자기가 갈 본향을 그릴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바람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겠죠. 본향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그렇게 그리지 않음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가깝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어쩌면 본향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향에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또한 올바라야 본향을 더욱 고대할 수 있고 더욱 큰 의미로 그 본향의 의미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 언젠가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유목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순례자, 나그네라는 표현은 목적도 없이 떠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갈 곳이 있고 그 정해진 곳을 가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치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인생에서 소위 바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허물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 믿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켰다면 우리가 갈 본향을 더 그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13절을 읽으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고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갈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내가 갈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믿음과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이 본향을 함께 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로 있으며 본향을 고대하며 이 땅에는 믿음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갈 곳, 그곳을 향해서 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곳을 미련 없이 떠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또한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2000년 이상을 내려온 이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한 그 놀라운 우리 선대의 선대의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경이롭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성경 안의 진리는 놀랍고 성경 안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한국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한국에 선교를 왔다가 돌아가신 많은 선교사분들의 묘와 묘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박물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묘비에 새긴 글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묘비에 새긴 글들을 이렇게 보면 생각들이 많아지는데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은 미국 출신으로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당시 조선으로 선교사로 보내집니다. 아내와 미국을 떠나 조선 땅입니다. 조선 땅을 밟은 그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오래 걸린 거죠. 그는 조선에서 한국선교회를 창설하셨고 후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언더우드 박사 아시죠? 세브란스와 연세대 세우신 언더우드 박사와 함께 성경 번역에 참여하십니다. 하여튼 후에 성경 번역 모임을 위해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사고로 익사를 하고 마십니다. 그분의 묘가 그곳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이죠. 그분이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하신 기도. 그분의 삶은 왜? 전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의 말씀을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완전히 알고 계셨으며 실천하신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은 본향이 있는 그러한 순례자요. 그러기에 태어난 미국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옵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삶의 자체가 순례자의 삶이고 너무도 가고 싶은 본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가는 날까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땅의 순례자로서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서 다른 사람에게의 믿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가고 싶은 본향이 있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다시 1, 11장 다시 2, 11장 다시 3 이렇게 계속 쓰여지는 것이죠. 믿음의 장은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순례자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